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다 펴셨나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동참입니다. 이 빌립보서 새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 서신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은 없을 거예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연관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이 서신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서신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95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일평생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거리를 일주일 만에 여행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때 사람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을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에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일이 과도하고 또 우리가 분주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2000년의 갭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에게 이 서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환경이 지금 다른 배경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메시지, 그때 당시에 주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가 있을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최근에는 들어봤을 거예요. 필로티 구조로 된 주택이란 표현. 2년 전만 해도 필로티 구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몰랐더랬어요. 그러나 작년 말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1층 건물을 비워서 주차 공간으로 만든 그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다 라는 뉴스 매체를 접하면서 필로티 구조라는 용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보다 필로티라는 구조, 주차장도 있고 값도 싸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더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진이 오니까 이거 위험한데? 지진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이 구조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내 내면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가? 나는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가? 평화의 시대 때는 괜찮지만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내구성, 힘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포장해 놓은 내가 아니라 정직하게 평가한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한가? 이 빌립보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AD 51년과 하나는 AD 61년입니다. 주후 51년,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해,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주후 61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작성한 해, 10년 간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대하실 텐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문을 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기억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게 마련이에요. 어릴 때 친구 기억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언젠가 희미해져 있고, 군대 동기 평생 친구로 남을 것 같았는데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신상담, 장작 위에서 누워 자고 아주 쓴 쓸개를 혓바닥으로 핥아. 그래서 괴로움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 와신상담. 이 고사성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원수 갚기 위한 그 적대감의 감정을, 그 기억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나 고통스러운 이 감정을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하지? 잘 때는 따뜻한 방에 이불자리 깔고 자는 것이 아니라 장작 더미 위에, 나무 위에 자야 되겠다. 또 한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했어요. 어떻게 이 굴욕을 만회하지?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치욕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내 기억 가운데 계속 보존할까? 부활을 시켜서 잠자리 들 기천에 항상 쓸게. 아주 쓰거든요. 그것을 한번 혀로 핥고 난 다음에 전쟁 준비, 한 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전쟁 준비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의 유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에 대한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기억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환경이 그의 생각을 차지하면서 이전에 맺었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10년 전에 인연 맺었던 교회가 자주 생각이 났고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중인데요? 로마 감옥에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생각에 떠올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의 사람은 떠올리기조차 싫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 많죠.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는 수백 킬로 떨어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무엇이 이유였을까?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정도에 따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냐에 따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이가 학교에서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웃집 아이가. 그런 경우에 소식을 들은 나는 그 아이 걱정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아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학교에 부모가 가서 상담도 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에 우리 아이의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웃의 아이와 내 아이, 이웃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나의 삶 가운데 훨씬 가까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도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토록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5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그 해답이 발견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읽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첫날을 언제로 잡으라고 했다고요? 주후 51년. 이제까지 언제요? 주후 61년. 내가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로마 감옥 현재 시간 AD 61년 이 순간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중해 연한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케 하는 이 지중해 연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적으로 나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는 바로 이 과업에 바로 이 부르심에 10년 전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로 하여금 너희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희락 가운데 기도로 발전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한 단어인데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보통 이 단어를 우리는 파트너십 또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트너십, 펠로우십. 이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돈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선박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공동으로 출자하고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사업에 헌신된.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업관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씀, 공유된 비전,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추진하는 이 과정,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헌신된 모습인데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협동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부작인데 1편 영어 제목이 The Fellowship of the R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fellowship이 보통 번역하면은 교제, 친교 또는 함께함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Fellowship. Fellowship of the Ring. 아, 이 영화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한국말로. 저는 궁금했어요. 반지의 교제. 이거 아니거든요. 반지의 함께함. 아, 이렇게 하면 영화 망하는 거죠. 근데 영화 제목이 나왔습니다. 반지 원정대.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절대 반지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지 파괴를 위해서 운명의 산 마운트 둠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운반해서 그 결국 골짜기 용암에 떨어뜨려서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거대한 원정입니다. 그 사이 사우론이라는 악의 세력도 등장하고 중간계라고 하는 미들어스의 그 서부 지역 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그 거대한 전쟁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지 원정대, Fellowship of the Ring,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아홉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서 원정길에 나서는 것. 이것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비전, 공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지중해를 중심해서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메시지, 이것을 모든 영혼에게 심어주고 싶다. 내 생애 가운데,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그것이 어떤 민족이든지 언어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싶다. 어둠에 있는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 반지제왕 그 스토리에는 목적 자체가 절대 반지를 그 용암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 눈을 뜨게 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게 사도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1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과업에 동참하기로 헌신합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나도록 그 결속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그의 기억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날부터 사도가 빌립보에 당도하여 누디아라는 첫 회심자를 얻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자신이 생명을 다해 전파하는 복음 사역에 그들이 동참해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 가운데 기도가 가능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잠시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관련해서 그 첫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보십시오. AD 51년에 어떤 만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는 도시, 중요한 도시 이런 뜻입니다.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유럽의 첫 도시, 유럽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 갑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을까? 첫 번째 신자는 누구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문은 성문 밖입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관행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먼저 어디 가요? 회당에 방문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만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그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그 말은 로마 색채가 아주 강한 도시였다. 그것은 나중에 강해를 진행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단 이곳은 로마 색채가 아주 강한 도시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 회당을 만들 정도의 유대인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절, 14절에는 그때 안식일날 회당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처소를 찾는 사도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보시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신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준비된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이미 이방인 여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부릅니다. God fearer.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주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천을 취급하는 여자 무역상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온 지금의 터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아디라,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무역하면서 지금 빌립보에 아마 집을 사놓고 베이스로 삼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인생 철학으로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인 그곳에 아마 그들도 기도하고 있었거나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매치메이킹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유럽 최초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최초의 세례를 받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 있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권속 전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그렇게 여기시거든 우리 집에 숙소를 정하시고 머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의 직업을 버리고 선교 일선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공개했습니다. 우리와 그 식구들이 사도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을 시작했습니다. 그룩한 원정에 작은 기여를 함으로써 원정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추정해 보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의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강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집을 베이스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 빌립보의 작은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박해가 일어나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작은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위하는 시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밤낮 자지 못하고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10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동역 개념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에도 헌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내면서 그리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복음을 좀 더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 번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4, 5년 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데요. 사도가 추진하는 거룩한 프로젝트에 큰 규모로 헌금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도에게 헌금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조금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했던 바로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린 이 구절을 읽어나가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감정,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가난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직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이런 듯이 이러한 관계가 발전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바울은 이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아마도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에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은 보통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그 죄수에 대해서 묻고 쓰고 할 것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본인이나 친지가 다 제공해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지금도 태국 같은 데는 보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기본적인 음식이 밥하고 생선국이에요. 만약에 더 잘 먹고 싶으면 친지나 외부에서 반입을 해오면 돼요. 그것이 고기도 좋고 야채도 좋고 더 먹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기여를 하면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시위대라고 하는 로마 정예 군사에 의해서 지켜진 상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방문이 가능했어요. 외부 사람이 방문할 때는 손과 발이 결박되고 군인이 그것을 감시합니다. 계속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가 거주할 집, 그 렌트비 본인이 내야 돼요. 먹는 것 본인이 내야 돼요. 입는 것 본인이 확보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그때 어느 교회에서 그의 피를 위해서 헌금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수백 킬로 떨어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져갈 헌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행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에바브로티도가 병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병이 드는가 하면은 죽을 정도의 병이 듭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에바브로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 로마 군사의 감시 아래 있는 활동의 불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게 하셨지만 뭔가 거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 안에서 처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는 이 육신적인 이 생명은 중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거룩한 원정의 동역 관계를 맺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과업을 비전을 주시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무언가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예화 가운데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 그 영화 3편에 보면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거대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왕이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수한 백성들이 시립한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장엄한 장면이 있습니다. 왕관을 쓴 왕이 백성들 사이를 목례를 하면서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 왕이 원정에 출발했던 9명 가운데 난쟁이 4명, 호빗족이라고 하는데 그 4명의 난쟁이 족속 앞에 섭니다. 영화에서 이들이 키가 작고 참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한 큰 기여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왕께 경의를 표하는 그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자 거기에 있는 전체 백성이 무릎을 꿇고 이 호빗족 청년 네 사람만 서 있는 형국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인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원정에 동참했던 이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라. 내가 마련한 영원한 희락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리둥절한 가운데 반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원정대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러한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잖아요. 오늘은 또 설날 기념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이 교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보통 내가 끌리는 사람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정에 참여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순간에도 이 신자의 교제 시간에 누군가가 나의 친절한 말, 진리를 격려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형제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친한 누구에게만 붙잡고 맨날 하던 이야기, 때로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계속 붙잡고 하는 이야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은 원정대라면 목적을 가지고 전체 목적,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고 경청해 주기도 하고 기도를 약속하기도 하고 이 작은 행동들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한 영혼을 위한 내 개인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누군가가 나누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은혜의 복음을 확산하는 우리의 몸짓이고 이 거룩한 원정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동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날이죠. 우리 찬양팀 오래간만에 이 찬양하면서 가사 다 하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